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을 놓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도 이사를 해야 되고 분주하게 좀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문회를 잠시 다녀왔는데 30년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여 년 전에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 보낼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세월이 이제 30년이 흘렀거든요. 일전에 그 낙도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 목포에 모여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낙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보고대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모였는데 뭐 서로 분주하고 뭐 반갑다 친구야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 그냥 우드커니 예배당 한 곳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목회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서 정말 훅 지나가서 곧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의 삶으로 자녀를 키우고 또 각자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주께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열의 마음을 다잡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잘 잡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드렸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런 의문입니다. 왜 이것이 첫 표적일까? 이런 의문이 있고 왜 이 표적은 사도 요한만 기록했을까? 이런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굳이 요한만 이것을 적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 그리고 이 첫 표적은 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궁금하던데 그래서 이걸 뭐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를 잡고서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말씀 보면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육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꼭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첫 표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 믿었다 했어요. 이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다른 단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은 미러클, 영어의 미러클로서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뭐 어떤 좀 신비한 경험하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헬라어 단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사인, 뭔가를 나타내시고 뭔가의 방향을 설정하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동감하시죠? 그럼 도대체 이제 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그 첫 표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과 우리 2절, 3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유념해야 될 것이 이제 혼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혼례의 개념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의 혼례는 우리의 혼례와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혼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요즘에 그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제 아내가 상담을 하는데 반드시 하도록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기도 하고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대충 해치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신랑 신부들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결혼식을 해치우는 것 같다. 심지어 결혼 예식일 제가 어느 식장 가면 목사님 30분 만에 끝내주세요 막 이러고, 설교는 5분 안에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길어야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없이 가서, 물론 2주 전부터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만은 갈비탕 하나 먹고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예식이 치러지니까, 이게 그 형식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시대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여기서 결혼식 했거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 아주 그 기본적으로는 한 2주 정도, 그리고 정말 짧게 하려고 하면 1주, 그리고 많게는 한 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각종 친지들 다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내가 너의 증인이 되고 살아왔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예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을 예식을 하니까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준비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거죠. 뭐가 떨어졌다 했습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당황은 누가 했겠습니까? 이 주인장이 이제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쩌면 평생 동안 자기 친지들에게 배려하지 못한 짐으로 살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야, 이 망했구나.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을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이 내 이 주인으로서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뒤에서 씹어댈까? 뭐 이제부터 시작해서 망했다.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어요. 오늘 여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하죠? 내가 소망했던 것이 끊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사셨죠. 아마 소설 한 권 쓰라고 하면 다 쓰실 거예요. 한 소설, 두 소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기치 못하게 경제적인 파탄을 겪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육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 부자 간에 혹은 친지들 간에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무능함, 결핍을 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이게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여성을 존칭해서 부르는데 어머니 지금 내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자여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 거절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됩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주님, 일주일 만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딱 들어줍니까? 기도가 응답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늦춰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거절당할 때가 있을 때 인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방식과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로 파도주를 바꾸라고 하는 그때는 잠깐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려 함부로 내가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일들을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오늘 가난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인생의 결핍을 제가 봐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는지라. 주목해야 될 것이 돌항아리 몇 개가? 여섯 개.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6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에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돌항아리 6개를 기록하는 이유는 또 그 안에 돌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돌항아리를 통해서 그림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고 찾아서 그때 시기에 있었을 법한 돌항아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이 돌항아리를 뭘 하기 위해서 거기 써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인 건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뭘 지켜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잘 씻지 않은 것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혼례를 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깨끗하다는 느낌으로 의식을 행했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이것도 시장 갔다 오니까 더러워졌잖아요. 그 가정한 물건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씻었다는 얘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지적하는 걸까요?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 홀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형식과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고 씻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과 제가 죄를 짓고 나서의 어떤 그 절망감을 씻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 의식만을 행하는, 마치 예수가 없는 교회에 예배만 드리는, 생명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뭡니까? 제가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가 없을까?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예배는 처음에 뭘 보라 했습니까? 위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두렵고 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인간의 종교 의식과 행위로는 씻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텅 빈 여섯 개의 돌 항아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텅 비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워라. 신적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8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아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놓으니까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먹어서 이 사람들이 기쁨에 취했어요. 그래서 일단 연회장에 막 들떴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야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냈느냐 하고 하인들도 막 떠달면서 막 분주하게 다시 잔치를 막 벌이는데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그것을 만족했을 뿐이지 그것을 바꾸신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채워주는 방식의 신앙은 저급한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바라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제가 원소교를 살펴봤더니 물 H2O가 에탄올 C2H5OH 로 바뀌는 그 현상을 보고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과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는가 누구에게 초점이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여기 홀례를 초청한 사람이 사도 요한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받아서 이제 믿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 팍 박혀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우리 버전에 포도주 됐네 뭐 이런 거. 물이 포도주가 됐다.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 제 막내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가 너 마술했다며 그러지 마세요. 마술에 심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술 선생님께 사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카드 마술을 저한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제 우리 친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하더니 뭐 하나를 생각해보래요.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생각한 정확한 뭐 스페이드 10번이 저기 있을 겁니다. 딱 가서 찬장에 꽂아 있더라고.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트릭이에요. 카드 마술 다 눈속임입니다. 마술사들이 비둘기 손에서 비둘기가 나와. 트릭입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 H2O를 C2H5OH로 바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현장을 본 제자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인 거고 이 제자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첫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습게 보시는데 전 세계 수억,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무리를 걷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가? 요즘에 아이들이 슬릭백이라고 해가지고 땅바닥을 막 미끄러지듯이 달아내는데 그것은 흉내내는 거고 무리를 걷는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존재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가나안의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송부 잘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저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본질을 꺾어서 새로운 본질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오셨구나. 사도요한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되어 있고 곧 이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기사를 창세기가 적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뭘 기록한 겁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진정한 신랑이 누구인지 새롭게 혼인잔치를 통하여 천국 잔치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돌항아리 여섯 개의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아구까지 꽉 채워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결론을 다시 내립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선포할게요. 은혜 받으신 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내셨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나셨고 텅 비어 있는 우리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기쁨과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찬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 포도주의 사건을 기억하여 자기가 죽기까지 주님의 그 포도주로 자기의 죄를 씻는 역사를 늘 감사하며 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년 전에 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험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우리나라의 뭐 유수한 대학들이 다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학생들의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막 써가지고 다 나갔는데 유일하게 마지막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뭐라도 쓰고 나가게 하니까 한 문장을 딱 쓰고 나갔는데 이게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고 싶죠?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세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시의 주인공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 영국의 시인입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신앙 같아요. 제가 문장 하나 썼어요. 김 목사가 주인을 만나니 담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졌다. 신앙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숙제 하나 내주고 저랑 재밌는 게임 하나 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바이런의 시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 선착순 10명에게 제가 카페콕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여 김 목사가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각양각색의 맛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뒤에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다가 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니? 왜 성전에 와서 당신이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를 뒤집고 왜 이렇게 난리를 지깁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표적을 얘기하신 겁니다. 기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21절 함께 선포할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전 청결을 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성전의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의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되어 언제든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너를 만나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성전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이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참 성전되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이 두 번째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연회장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신랑도 있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보고 즐거움에만 마음이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는 왜 포도주의 역사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악된 여러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전진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도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